이 시간 다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며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하는 모든 삶과 현장 속에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교회에 전달한 서신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이제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이제 로마 본토를 떠나서 로마 제국 전체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의 터키의 지역이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산발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박해를 뛰어넘어서 어려움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응답 그리고 박해와 환난에 지지 않는 영적인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갈 것을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왔듯이 유대에서 전 로마 제국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던 주인 된 자와 상전 된 자와 그리고 노예로 종이 된 자, 그리고 흑인과 백인, 여러 지역의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네스를 방해하는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네스를 방해하는 환란에는 크게 두 가지의 환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의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 로마 시대에 불신자와 신자 간의 생활의 방식이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중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의 파괴라든지 뭐 바람을 핀다든지 이러한 일이 그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그 초대 황제이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간통법을 만들게 됩니다. 올바른 결혼 문화를 지키고 이제 가정을 지켜서 그 로마 제국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그 간통법을 제1호로 어긴 범죄자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대 때는 이미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과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의 신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왜 그렇게 사냐? 너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우리 술 마시는데도 같이 오고 노는데도 같이 와서 같이 놀고 그래야지, 왜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 너 혼자 왜 그렇게 특별한 척 그렇게 살아가냐? 이제 조롱을 넘어서서 많은 핍박과 고난까지,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이렇게 당하게 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환란은 무엇이었냐? 그 외부의 핍박을 넘어서 바로 내부에서의 환란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개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아직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갈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 나의 판단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뭐 참된 신자냐 아니냐, 그런 걸로 서로가 반목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상전과 종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그 시대는 철저한 신분 제도에 의한 사회였죠. 종이 한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그 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그 감독된 사람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외부에서의 그리고 내부에서의 환란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은 베드로 사도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환란과 문제, 핍박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가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성장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응답,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을, 현장을, 세상과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찰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볼 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사물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본질, 문제와 사건에 대한 진짜 진실과 영적인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겉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재밌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에 있는 토크쇼를 보면서요, 어떤 한 코미디언이 이제 자신의 개와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가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 이제 초콜릿에 개가 분해하지 못하는 아주 이제 위험한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개가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심지어 심하면 이제 심부전으로 이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 개가 어느 날 카펫에 떨어져 있는 초콜릿을 주워 먹었습니다. 입 주변이 초콜릿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그 개에게 과산화수소수를 먹이면은 그게 이제 위세척이 돼서 그 과산화수소수로 인해서 거품이 일어나고 이제 그 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토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약국에 가서 과산화수소를 사왔습니다. 이걸 먹여야 되는데 이제 개가 맛보고는 우와, 대대 이러면서 이제 수소를 뱉어내는 겁니다. 당연하죠. 맛이 없으니까. 이제 주인은 개를 살려야 되니까 억지로 먹입니다. 그 거구의 개를 막 목을 졸라가면서 막 콧잔등을 때려가면서 막 먹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그렇게 좋아했던 개가 갑자기 포악하게 돌변을 합니다. 주인을 물려고 하고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를 드러냅니다. 결국은 개하고 진땀 흘리고 막 사투를 벌여가면서 그걸 다 먹이고 나서 결국 개가 거품을 물면서 안에 있던 초콜릿을 다 개원했습니다. 그 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다시금 주인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재밌고도 슬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에게는 그 통찰력이 없죠. 그냥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합니다. 맛없는 거 주면 싫어합니다. 때리면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 초콜릿을 먹고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또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아주 맛이 없는 그 과사나 수소를 먹여서 자기를 살리게 하려는 그 사실을 개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현상대로 그 개는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환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과사나 수소 같지 않은지, 내가 그 문제를, 사건을, 어려움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단순히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에게 더욱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인지, 우리는 그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고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산돌이라 함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리 흔히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이름에도 나왔듯이 이제 이 산돌을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은 무생물이고 돌은 죽어있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바로 생명이 있는 참된 반석 대신 참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고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베드로 사도만의 아주 특수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생명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완전한 것이 되시며 충분한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받아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을 붙잡을 때, 그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였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참된 소원이며 계획인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세계를 향한, 로마 복음화를 향한 참된 축복의 주역이요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비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15절과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복음 편지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뜨리고 인간의 자범죄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은 죄가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성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도 그런 이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이제 서로 이제 화해하고는 싶지만 서로가 다시 함께하고 싶지만 그 앙금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그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쉽게 화해하자, 다시금 함께하자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중간에 중재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 이러고 보니 제가 그 오해더라. 이렇게 이렇게 제 뜻은 원래 이게 아니더라. 야, 화해하고 좀 친하게 지금 다 하나 되고 싶어 하는데 봐줘라, 용서해줘라. 둘 사이에서 엄청나게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킵니다. 결국은 그 중재자를 통해서, 화해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그 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적으로 다시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속자의 역할로, 중보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갈 때 그 동시에 그 시간에 성전에 있는 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휘장으로 막여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담을, 그 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또한 우리들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똑같이 현장 속에서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진 생명들에게, 영혼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데 무엇과 하나 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없고 화합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원네스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열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 이것들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아까운 생명들이 이제 이뤄져 버려가고, 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뭐 기자의 머리를 뭐 철제 사다리로 내려치기도 하고요. 막 경찰을 공격하기도 하고, 저기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여기서는 패배했다, 패배를 승복할 수 없다, 서로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유능한 지도자도,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유능한 방법도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서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에 따르면 이제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교리에 이제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전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우리는 영적인 연단과 인내와 훈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크게 핵심적인 단어로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산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퉁이돌, 머리돌, 이 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헬라어 원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이제 그 이름의 어원이 되기도 한 것이죠. 바로 반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리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페트로스는 견고한 자연석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 상태의 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리도스는 무엇인가? 잘 다듬어지고 손질되어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적혀있는 이 돌은 바로 리도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때 잘 다듬어지고 손질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건축돌로서의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삼원을 누리면서 성전을 이루어갈 건축돌로서 다듬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 내 생각과 내 기준들이 모두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다듬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 좋은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 나의 거친 면, 나의 모가난 면,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면을 통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문제와 문제 사이에 그 갈등으로 우리는 날마다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듬어진 돌로서, 성화의 삶으로서,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21가지의 삶의 비밀을 통하여서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와 증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감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하여서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언약이 없는 제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육신적인 재물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우리가 재물을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참된 영적인 제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에게 버린 돌같이 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보배로운 보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살펴보며 또 우리는 우리가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보배인가? 아니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있진 않은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그리고 달란트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이 주신 보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스타일하고 좀 안 맞네. 아,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일일이 나하고 좀 안 맞는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 나와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구나.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 대신, 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서의, 성전된 삶으로서의 우리의 원네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이 만인 제사장의 축복, 이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대표적이 되는 이제 교리와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통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얻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거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1의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1의 응답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흑암을 꺾는 왕같은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재앙을 막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전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정해진 그 위치에 따라서 건축물의 모양과 방향과 위치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과 그 시간표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올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응답은 한 곳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닌, 또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틀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교회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전도와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틀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누릴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성전되어져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세상 속에 이 참된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참된 증인된 주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산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수지와 영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